여러분은 목숨을 잃을 듯한 두려움이 느껴질 만큼 위험한 상황 또는 장소에 놓여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곳이었습니까? 자동차 사고 또는 사고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까? 불에 타고 있는 집이나 산불에 갇혔을 때 그런 것들을 느끼셨습니까? 수술실에서 자라면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사로잡혔을 때였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놓이고 싶지 않은 많은 위험한 장소와 상황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계시는 지금 바로 이곳, 쿠션이 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안전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어쩌면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설교가 끝날 때쯤 우리들 중에 많은 이들이 우리가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을 깨닫고 뭔가를 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성탄절에 익숙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성탄절 연극에서 여러 번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구절이 오로지 우리가 연극에만 사용하도록 있는 것입니까? 단지 크리스마스를 위한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는 구절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크리스마스라는 색을 입히지 않고 이 구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그렇기 위해서 이 소식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으로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 소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에 나오는 다양한 사람들의 다른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에게 소식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베들레헴 근처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며 야간 보초를 하던 목자들임을 이 본문을 읽는 누구나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왜라는 첫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나타나기로 선택하셨을까요? 지난주 우리는 별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베들레헴에 온 동방의 박사들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박사들과 목자들은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스펙트럼의 정반대편 끝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우리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방 박사들보다 목자들과 쉽게 동질감을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소식을 소박하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로 선택하셔서 우리와 같이 소박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과 동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낸 소식이 얼마나 놀랍던 간에 우리를 위한 것이고 단지 똑똑하고 부자인 사람들 또는 사회의 엘리트 계층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한 소박하고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위한 소식임을 보여줍니다. 1세기 이스라엘의 사회 경제적 분위기에 대한 일부 연구는 목자들이 그 시대에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론에 이르도록 사용된 자료 중 하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것입니다. 그의 말을 이용하면 많은 다른 직업들 중에서 목자들은 가장 게으른 사람들이며 나태한 삶을 이끈다. 그리고 그들은 길들여진 동물들로부터 아무 문제 없이 그들의 최저 생활을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리스토텔레스를 배경 지식으로 이 시대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도 탄생 300년 전에 그리스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헬라어가 공통어였으며 그리스의 헬레니즘 문화가 많은 중동에 걸쳐 쓰였음을 압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묘사한 이러한 사고방식이 유대인들에게 매우 잘 차용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자료는 미슈나라고 하는 유대 율법학자인 랍비의 가르침을 모은 것입니다. 사람은 그의 아들에게 당나귀 무리꾼, 낙타 무리꾼, 이발사, 항해사, 목자, 가게 주인이 되도록 가르치면 안 된다. 이러한 직업들은 도둑들의 직업이기 때문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기록은 AD 190년에서 230년경, 즉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의 200년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세 번째 자료는 AD 500년경에 편집된 바벨론 탈무드에서 왔습니다. 이 탈무드가 목자가 사회적으로 버림받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부분의 인용들이 나온 곳입니다. 탈무드는 1세기 이스라엘에서는 꽤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AD 500년부터 유대인의 시각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뒤로 좀 더 가서 기원전 300년부터 AD 500년까지의 인용들을 본다면 우리는 목자를 우습게 본 그리스 문화에서 영향을 받은 것을 추론할 수 있고 이것들이 유대인 문화에 뿌리를 내리기 위한 시간이 좀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AD 500년에 탈무드에서 나타난 것처럼 1세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자를 완전히 외면하는 태도는 아니었을 수도 있고 그 이후에 이러한 경멸적인 자세들이 점점 더 커지게 되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유대인의 성전 제사에 필요한 희생 예물로서 짐승이 필요했으므로 목자들은 그 필요에 따라 용납되어져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과실을 받았다고 극단적으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들이 존경을 받았거나 높은 수요가 있던 직업은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목자들에게 최악의 상황으로 변하기까지는 몇 세기가 더 걸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주된 원인은 AD 70년에 일어난 성전 파괴로 인하여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1세기 유대인들 중 목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 목자들은 언제나 특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가장 첫 번째 제사는 목자였던 아벨이 드린 제사였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야곱과 그의 아들까지 집안의 어른들은 모두 목자였습니다. 모세 오경과 유대인의 율법을 쓰고 유대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모세도 목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 왕도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전까지는 목자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유대 문화가 목자들을 경멸하는 문화였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했을 때 느꼈을 공포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세리장이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네, 저는 여러분의 충격받은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이것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목자가 경멸스럽게 여겨지는 직업이었다면 그리스도가 자신을 목자라고 부르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천사들은 성전의 높은 자리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왜 궁전에 있는 왕에게 전하지 않았을까요? 왜 들판에 목자들에게 전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소식을 전할 누구든 선택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성전의 의인과 지식인들을 선택하는 대신 궁전에 부유하고 세력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을 소박하고 많이 배우지 않고 가난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들판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소식을 듣도록 선택받은 소박한 사람들은 그들의 가치, 사회적 지위, 그들이 삶에서 행했거나 성취한 어떤 것으로 인해 선택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복음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었고 지금 우리에게 기억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능력,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것들 때문이 아닙니다. 빈손으로 아기 예수님께 갔던 이 목자들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가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천사의 소식을 직접 들은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간접적으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17절과 18절에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리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라고 쓰여 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한 말이 진심을 확인하고 나서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한 말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당시 목자들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마리아와 요셉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전의 구절들에서 알 수 있듯 여관에는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여관의 휴게실과 마구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중 아기가 태어날 때, 많은 목자들이 아이를 보러 돌아왔을 때, 그들이 천사에 대해 이야기할 때 깨지 않고 자고 있던 사람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천사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 아닌 전해 들은 것이지만 이 사람들이 목자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을 법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소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이 소식을 대단하게 만들 만큼 특별합니까? 천사들이 전하고 목자들이 받은 그 소식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10절에서 14절까지 우리는 이 소식에 관해 읽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천사는 목자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의 처음 두 장에 천사는 세 번 나타나는데 세 번 모두 처음으로 얘기하는 것이 두려워 말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천사들은 두려워 말라고 대화를 시작하였습니까? 우리는 천사가 강한 영적인 존재들이며 하나님이 종종 이스라엘의 전쟁 때 싸움을 돕도록 보내셨던 것을 압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은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의 진영에 한 명의 천사를 보내어 18만 5천명을 죽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때 천사가 두려워 말라고 아수르의 군사들에게 말하지 않았음을 확신합니다. 강력한 영적 존재가 갑자기 여러분 앞에 나타났을 때 느낄 다른 종류의 감정에 대해서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두려움과 경외감이 가장 지배적인 감정으로 나타날 것으로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두려워 말라라는 것은 위안의 구절이며 누가복음에서 세 번이나 천사는 첫째로 사가랴에게, 다음으로 마리아에게, 그리고 이제 목자들에게 위안과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천사들이 가져온 이 소식이 위안의 소식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이 천사의 임무입니다. 이 소식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단지 유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인과 지식인, 부자와 권세 있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이 소식이 무엇입니까? 천사는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 더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그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말합니다. 이 아기는 요셉과 마리아, 그 부모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목자들, 이 좋은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 지금 우리를 위하여 이 아기는 우리를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이 좋은 소식은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타락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개개인을 위한 소식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듣는 누구에게나 향하는 소식입니다. 여러분이 천사에게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이든 천사가 선포한 지 2000년이 지난 지금 저로부터 이 소식을 듣던 상관없이 아직도 여러분께 적용이 되는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식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큰 기쁨을 가져오는 위안의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천사들은 누가 그날 밤 태어났는지 드러냅니다. 구세주, 주 그리스도, 이것은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의 이름입니다. 어떤 유대인이든 예언된 메시아에 대해 알고 있으며 그들의 구세주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마지막 예언자였던 말라기 선지자 이후 1세기 유대인들은 40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도 듣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언자도 없었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나타난 계시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부터 그들이 새롭게 국가를 세울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생활하던 시절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에 적어도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완전히 버리셨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용서하고픈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대신에 그들이 겪어야 했던 것은 메세의 지배자들 안에 억압과 전쟁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카비가 그리스 지배자들에 대한 반란의 성공으로 자치의 기간을 늘렸지만 로마인들이 집권하여 이스라엘을 로마 왕국의 의존국으로 만들기 전까지만 상대적으로 짧게 지속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걸쳐 유대인들은 그들의 구원자인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와서 외세의 지배에 그들을 자유롭게 하고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다시 함께 거하는 날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하는 일에 대해 잘못된 믿음을 가졌던 것을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메시아 탄생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목자들의 마음에 생겨난 흥분과 기쁨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에게 돌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이 소식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이 놀라운 사건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밖에 있는 들판에서 일어났습니다. 베들레헴이 무엇이 특별합니까? 이미 창세기에서 베들레헴이 언급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창세기 35장 19절에서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었을 때 그곳에 묻힌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룻기에 기록된 대부분의 사건들은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룻기의 마지막에 기록된 족보는 룻이 다윗왕의 증조할머니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차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붓기 위해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으로 보내셨습니다. 룻기와 사무엘상을 참고하여 우리는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며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 베들레헴에 속해 있다고 마땅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다윗왕의 고향은 그가 예루살렘에 지은 또 다른 유명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을 대상할 만큼 중요했습니다. 지금쯤이면 우리는 이 예언에 익숙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2주 전에 외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장로님께서 지난주 설교에서 언급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 700여 년 전에 쓰였습니다.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해놓고 금방 잊어버립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하신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일생 동안 보기에는 길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의 중요성을 약속하셨고 다른 다윗의 동네가 분투와 폭력과 갈등으로 기억되는 반면 이제 이 다윗의 동네는 그리스도의 탄생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과 언제나 연관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식은 우리 개개인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주는 위로의 소식이며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이 소식은 성취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 소식에 대해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15절로 넘어갑니다. 천사가 그의 소식을 전하고 떠난 후 목자들은 그 소식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양을 두고 천사가 그들에게 말한 것에 대해 조사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떠났습니다. 목자들은 그들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했습니다. 이 소식은 양 떼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남기고 그 소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현재 정부의 시대에서 너무나도 많은 거짓된 정보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읽고 듣는 것을 믿는 것에 있어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모든 각자 정보를 담은 이메일들을 저에게 다 보내시곤 했습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말입니다. 처음에 저는 인내심 있게 그것들을 살펴보고 아버지에게 그 내용이 틀렸음을 알려주는 관련 정보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메일을 받는 지경에 왔습니다. 이것을 먹지 마십시오. 암을 유발합니다. 저것을 먹지 마십시오. 환경을 파괴합니다. 저는 아버지께, 아버지, 인터넷에 있는 모든 것들을 믿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믿고 행동한다면 나중에 먹을 게 없어서 암에 걸리기 전에 굶어 죽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신뢰하냐고요? 물론입니다. 아버지는 선의를 가지고 그 메시지를 보냈지만 그것들이 다 진실이었습니까? 그것이 진실인지는 모두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보낸 이 소식에 대해서 같은 논리를 가지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설교단으로부터 듣는 모든 것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듣는 것들이 진실인지 알아보십시오. 성경 구절에 대해서 테스트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들은 것이 진리인지 확인하십시오. 그저 진리라고 추측하지 마십시오. 목자는 천사의 소식이 진실인지 확인하였고 이것은 그들이 다음에 한 행동에 대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들은 이보세요. 우리가 천사를 보았고 그가 우리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천사들의 무리가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한다면 당신 제정신입니까? 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그 소식에 대해 알아보고 그 소식이 진실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자신감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 소식이 얼마나 놀랍고 이상하게 들리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소식으로 인해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 소식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진실을 말하려는 것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 생각에 아마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모든 인류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진리이며 어떤 것도 그 진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이제 몇 구절을 건너뛰고 20절로 가보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은 그들이 하던 작은 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기들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어떤 곳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목자였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는 천사들을 목격한 목자였지만 여전히 목자였습니다. 목자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갔지만 그들은 그날 밤 변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구원자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가져오는 문제와 고민이 있는 평범한 삶으로 돌아갔지만 그날 밤 그들은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주님을 발견했습니다.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 그들과 함께한다는 것, 그리고 구원자를 보내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천사들로부터 들은 위안과 기쁨을 가지고 그들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위안은 쉽게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수백 년 동안 붙들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위안과 기쁨의 소식이 오랫동안 머무르며 삶의 시련 가운데 그들을 견디게 했을 것입니다. 목자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이 여러분이 주님께로 오는 날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대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삶을 약속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기억할 그런 크리스마스로 이번 성탄절을 만드는 게 어떠신가요?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이 좋은 소식을 듣고 구세주를 발견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목자들로부터 이 좋은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9절에 우리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고 배웠습니다. 마리아에게 분명 이번이 자신의 아기에 대한 특별함을 들은 것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녀의 아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천사와 그녀의 사촌인 엘리사벳을 통해 알았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목자들로부터 그녀의 아이가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듣습니다. 그녀에게 이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기가 이방의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입니다. 자신의 아이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임신 전부터 들었던 사람으로서 이제 목자들이 새로운 아이가 바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듣게 된 사람으로서 마리아의 어떤 점이 주목할 만한지 아십니까? 그녀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만이 마리아가 느끼는 주된 감정이었을까요? 그녀는 우리에게는 당연한 교만을 그녀의 머릿속에 자리 잡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그녀가 들은 이 말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새기어 생각하였습니다. 마리아는 들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그녀가 이 특별한 아이를 기르는 데 영향을 미칠 이 말들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목수의 부인이었던 마리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신의 아이를 어떻게 기르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알듯이 마리아는 상류층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사회의 지도자로서 상류층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왕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다른 자식들보다 예수님께 더 엄격한 엄마였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녀는 백성들이 자신들의 왕이 자신들을 이끌어 가졌으면 하는 방식대로 행동하도록 가르쳐줬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계속 주입시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랬다면 좋은 왕이 되지 않고 역곡화가 났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 말들을 새기고 생각한 것은 그녀의 삶과 아이를 기르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이제 요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요셉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셉에 관해 조금 아는 바대로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데 주저하지 않았고 이집트로 도망가기 위해서 그의 가족들을 챙기고 이스라엘로 다시 데려오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들은 다 그의 꿈에 기반해서 행동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밤중에 꿈을 따라 다른 나라로 도망갈 수 있을까요?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있다는 강한 확신으로 어떠한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다른 구절들을 토대로 우리는 마리아가 한 것처럼 요셉도 행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으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날 밤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 중 마지막 무리를 살펴보겠습니다. 17에서 18절에 우리는 목자들이 주님을 찾고 나서 너무나 흥분하여 그들이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말하지 않고는 못 베겼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목자들로부터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다른 성경의 번역을 살펴보면 놀랐다, 경이로워하다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그들은 자들이 그 소식에 놀랐지만 그것이 다였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들은 놀랐지만 그것이 다였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목자들과 다르게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그들이 이전에 이 소식을 들어보았습니까? 그들이 진실을 듣고도 의심할 정도로 수많은 거짓 뉴스를 들어왔을까요? 제 아버지가 저에게 보내던 가짜 메시지들과 같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제가 살펴보지 않으면 한두 개의 기사가 진짜인지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우리가 정부에 대해 무감각해질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우리가 이미 진실을 안다고 생각하여 그 정보를 확인하려는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지 않는 한 진실을 안다고 하는 것조차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행동으로 보였던 목자들과 마리와 요셉과 다르게 이 소식을 들은 다른 사람들은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날 밤 주님을 찾았을까요? 심지어 주님께서 그들이 있던 같은 여관에 있으셨지만 그들은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천사가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 전해준 메시지를 그들이 들었던 것이 아니고 오직 다른 사람들을 거쳐 들려진 한 다리를 걸은 메시지를 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천사가 그 여관에 나타나서 모두에게 새로 나신 왕에 대해서 새로 나신 왕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뭔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불행이 혹은 우리에게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변덕과 욕심이 아닌 오직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때에만 신호를 주십니다. 만약 기적과 천사들의 나타남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사건이었다면 그들은 더 이상 특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익숙한 것들보다 더 대단한 또 다른 증거를 요구할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누구십니까? 이 대단한 신호를 만든 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로부터 이 신호를 요구받고 계신 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다른 직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보지 않고 믿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클로비스 차펠 박사는 첫 번째 성탄절에 있던 목자들 중 한 명이 나이가 든 것을 상상했습니다. 그의 무릎 위에 손자를 앉히고 말하며 오래전 내가 젊었을 때 어느 밤 들판에 다른 목자들과 양떼를 돌보고 있었단다. 주의 천사가 우리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주위에서 빛났단다. 우린 너무 무서웠지만 천사가 우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구유에 니어 있는 아기를 보니라고 말하였단다. 그의 입은 거기서 멈췄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돌아서 궁금한 눈으로 할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근데 할아버지, 그게 다예요? 좋은 소식을 듣고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천사가 말한 게 진짜였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진짜로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태어나셨나요? 늙은 목자는 슬프게 머리를 흔들며 답합니다. 모른단다. 나는 그 이후로 그게 사실인지 보러 가지 않았단다. 몇몇 사람들은 그게 모두 신화라고 했고 다른 이들은 그가 진짜라고 했지. 근데 나는 알아보러 가지 않아서 확실히 알 수가 없단다. 이 이야기가 단지 목자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과 같이 행동했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지 상상한 이야기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요. 이게 우리들이 원하는 이야기의 결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소식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확신하지 못하는 것 말입니다. 무엇이 좋은 소식에 대한 올바르고 적절한 반응입니까? 목자들이 그랬던 것과 같이 우리도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소식이 진짜인지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진실인지 발견한다면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전하십시오. 세상에 전하십시오. 진실은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진리가 이 세상의 죄로부터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였고 더 이상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나중에 더 좋은 곳으로 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옆자리, 그리고 그곳이 바로 여러분이 속한 곳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곳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좋은 소식을 확인하고 선포하고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좋은 소식에 반응하는 옳은 방법입니다. 여기 이곳이 여러분에게 잠재적으로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이곳에서 좋은 말씀을 듣고 들은 것들은 남겨두고 다시 세속적인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목자로부터 좋은 소식을 듣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회복되고 영적인 진리를 배우고 세상에서의 삶에 적용하는 더 나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오셨습니까? 그것이 맞든 아니든 이곳은 여러분에게 위험한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이 행동하지 않으면서 이 소식을 수없이 들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죽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이 받고 무감각해져버린 가짜 메시지와 이메일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회의적인 사람들이 되었고 더 이상 여러분이 들은 것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위태로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목숨이 위험한 어떠한 상황보다도 더 위험합니다. 육신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죽이는 것을 무서워하십시오. 행동하지 않아서 끝까지 확신하지 못한 늙은 목자가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 밤에 주님과 같은 여관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찾으러 가지 않은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행동하십시오. 확인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들은 좋은 소식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가 영원히 기억할 크리스마스가 되도록 만드십시오. 감사합니다.